인사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오늘 수요 집회 모이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좀 조금씩 이렇게 따뜻 내지는 좀 더워, 낮 시간은 좀 더워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일교차가 심하니까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십계명 강의라고 할까요? 십계명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 여섯 번째 육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제로 말씀을 조금 찾아보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저희가 십계명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열 가지 계명을 두루두루 살피는 것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들을 쭉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그리고 우상을 두지 말 것, 그리고 여호와를 망령되일 걸지 말 것, 또 안식일을 지킬 것, 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5계명부터는 이제 대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시작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다섯 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흥미롭죠.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으뜸이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자기를 이 땅에 있게 한 근원, 1차적인 근원이라고 할까요? 1차적인 근원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마땅히 경의를 표하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됐고, 특별히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이제 다섯 번째 계명까지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할까요? 그 다음으로 오게 되는 계명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다섯 가지 계명들을 살펴보시면 좀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말 금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탐욕 금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가지가 다 금지 조항이죠. 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더 긍정적이고 좋을 텐데,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진 것을 볼 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십계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는데, 이 십계명이 주어지게 된 배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지냈죠. 그들의 정체성이 거의 정체성이라고 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들이 430년 전에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해 왔는데, 430년이 지난 동안 수는 불어났지만 그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규범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제 건져내신 다음에 이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로 하여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종의 헌법이라고 할까요? 헌법, 그 민족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규범을 제정하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른 여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630여 개 정도 되는 그 다른 율법 조항들이 이제 추가로 주어지게 된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약 한 당시에 250만 명 장정들만 250만 명이었는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뭐 400만 명 더 그 정도 육박이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제가 숫자가 가물가물합니다. 여튼 한 200만 몇요? 200만 명 그렇죠. 장정들이 60만이었나요? 제가 좀 헷갈립니다. 200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많은 인구를 이제 불어났기 때문에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있었을 테고 또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할 테고 또 사람들 간에 다양한 갈등들과 분쟁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열 가지 계명을 이렇게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이 십계명을 그들이 받게 될 때 그 앞에서 이제 벌벌 떨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그 명령을 받게 될 때 아주 그냥 벌벌 떨면서 이 계명을 받았던 것을 저희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저 십계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돌판에다가 불이 딱 나서 빵 때리니까 싹 그렇죠. 쫙 돌판에 새겨지잖아요. 아 멋있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느끼게 되고 그 위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십계의 영화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명령이 이제 딱 그 돌판 두 개에 딱 새겨서 이제 모세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 돌판을 들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이제 20장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이제 일종의 이제 가정을 떠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가정의 테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육계명부터는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영향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제 흥미롭죠? 참 생각해보니 좀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저는 자녀들한테 한 번도 너 사람 죽이면 안 돼? 라고 교육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가정 안에서는 그런 교육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가정에서는 사실 다 사랑이 서로 운명 공동체이죠.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그런 아주 참 소중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 남이 되죠, 남. 완전한 남이 타인이 되죠. 밖에 전혀 제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 그 타인이 나한테 어떤 해를 가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사회 속에 사람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벗어난 그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런 갈등과 분쟁과 또 미움과 다툼과 또 그로 인한 폭력과 또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셨기에 살인에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는 형제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인간 존중 사상, 또는 생명 존중 사상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없고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이 자기 임의로 타인의 생명을 이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명재천이라고 하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명령이십니다. 뭐 이런 명령이 없게 되면은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서로 죽이고 또 죽고 하면서 이제 아마 인류가 존속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범을 제정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일종의 안전장치를 제공하신 게 아닌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살인에 관한 이제 기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살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좀 보시면 창세기 4장에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잠깐 한번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이야기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이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죄성이 가인과 물론 아벨에게도 유전이 되었고요. 그 죄를 사용한 그 죄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사용한 첫 번째 케이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케이스가 가인입니다. 둘 다 이제 그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제물,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또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아벨을 받으신 것이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다고 한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인정하셨다. 또는 아벨의 제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인 것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분명히 그들에게 계시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통해서 피를 흘린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산, 땅에 있는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양의 그 피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보십시오.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가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영적인 상태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과 뭐랄까요? 이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 아담 이후에 인간의 죄성을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일정 부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 그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려 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종교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것을 볼 때 그 마음에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함께 그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이제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죠.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죠. 그 죄는 항상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 단절된 상태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시기심, 동생을 향한 시기심,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아벨의 탓을 하는, 그래서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아벨을 향한 증오심을 키우게 됩니다.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속에 악을 품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너의 지금 마음 상태가 온전하다면, 올바르다면 어찌 네가 나에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첫사람 아담이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죄가 정확하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만드는, 그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떳떳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서 이제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 지금 그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죄가 바로 너 문 앞에 있어. 너를 덮칠 거야. 너를 삼켜버릴 거야. 조심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다.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소원, 소욕인가요? 소원인가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죄를 짓고 싶은 욕망, 그냥 동생이 너무 미워서 그냥 그 죽이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이 이제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죄성이 이와 같죠. 우리가 인간이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이제 잘 다스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제 계속 그 죄는 이렇게 커 성장하고 이렇게 불어나고 또 이제 이걸 가만히 놔두게 되면 죄가 나를 또 사람을 장악하게 되는, 통제하게 되는, 그래서 죄의 통제에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마치 말 그대로 죄의 종의 모습을 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많은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우리 인간의 그런 불행한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가인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상태를 아시죠? 제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는 원죄라고 할까요? 죄성 우리가 육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뭐 개역한 이렇게 육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sinful nature라고 해서 죄의 본성 뭐 저는 뭐 죄의 DN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죄의 바이러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죄 있지 않습니까? 그 원죄 그 죄의 뿌리로 인해서 죄의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아담 잘못이다라고 아담을 탓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원죄에 관해서도 호세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같이 그들이 나를 반역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담이었더라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 먹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 우리 모든 인생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그 아담을 아무리 탓한다 하더라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상황, 죄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재앙이 초래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도 그렇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너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가 계속 이제 불어나게 되겠죠. 죄를 다스릴 책임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부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8절에 그는 충분히 죄를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말하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떤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말했다는 말은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이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벨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의 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그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마 당시에 무기 중에서는 아마 돌이 있었겠죠. 그 돌로 그 아우를 쳐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쳐 죽였다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가 피를 흘리고 죽게 되고 그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그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어서 이제 폭력, 더 나아가서 그 자기 아우, 그한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를 이 땅에서부터 끌어내는 이런 죄를 가인이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과정이 사실 한 통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신약 성경에 왔을 때 주님이 이제 뭐 욕하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살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그 살인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좀 더 말씀을 좀 보시면 그 우리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 나오냐면 이 가인의 자손 중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 이제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좀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아마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떤 비극에 대한 그 라멕의 어떤 호소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있은 이후에 많은 세대가 태어났죠. 아담이 930년을 살았으니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을 테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 불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요 앞을 떠나나가서 롯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이런 여인들을 만나서 자녀를 낳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우리가 이제 첫사람 아담의 범죄한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고 또 하나님 말씀의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죄를 세상에 유입하는 그런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데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을 딱 두 가지로 좀 구분을 짓는다면은 저주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렇죠 저주이죠. 남자와 여자에게 일종의 저주 내지는 징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겠는데 아무튼 저주라고 합시다. 땅은 일단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땅이 예전만큼 풍부한 소산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만큼 풍부한 소산을 내지 않으니 인간의 노동은 더욱 가혹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두시거나 땅을 저주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계속해서 불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화염검을 두어 지키게 하셨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생명나무까지 따먹었다면 영원히 살면서,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삶의 길이를 말한 거겠죠. 영원히 살면서 그 죄가 멀티플라이 아주 그냥 계속 배가가 돼서 그냥 세상에 죄가 차고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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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넘치겠죠. 그 자체가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으로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이 땅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테고 죄를 가진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게 될 때의 결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로마 시대가 그랬다고 하죠.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일거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정부에서 각 백성 시민들에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줬답니다. 근데 기본소득을 줬는데 돈이 있는데 이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또 일을 할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했던 것이 이 경기장, 엔터테인먼트. 경기장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동물하고 이렇게 사람하고 싸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전투하고 이런 피를 흘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쾌락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그리고 이제 아시죠? 공중 목욕탕. 그것이 굉장히 음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그 욕망을 발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인간에게 노동이 없어지게 될 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부모님이 그냥 돈이 막 철철 넘치는 막 재벌집 그 자녀들이 잘못 키우게 되면은 굉장히 나쁜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것은 사람을 향한 배려였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해산의 고통을 주시잖아요. 해산의 고통도,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에게 우리 죄범했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 이 고통이 정말 필요한 고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이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이 저는 모성애를 꼭 믿거든요. 이 모성애가 그냥 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헌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그 명령, 여자에게 주신 명령은 가정을 잘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집 가서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하는 그 책임을 맡기신 것을 봅니다. 가정을 주신 것이죠. 그 가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그 완전 그 타락하는 길을 막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노동도 마찬가지죠.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것이다. 직장생활 나가서 아마 형제자매들 막 힘들게 일하시고 막 그냥 출근하기 싫고 그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실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땀 흘려 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인생의 날 동안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그런 뜻을 우리 인생에게 두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땅의 소산이 어떻습니까? 소산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인간의 자원이랄까요? 자원이 유한하게 된 겁니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누가 그것을 차지할 것인가? 에 관해서 인생들은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장이 왔을 때 그런 종류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 하나님과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돌봐야 하는 그런 비극에 처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인간은 계속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래서 다른 타인과의 어떤 그런 갈등과 다툼 속에서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적자 생존이라죠. 그런 시대가 아마 이 족장 시대부터 계속 반복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인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라멕이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죄성을 이길 수 없기에 스스로의 힘으로 그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그 평화로운 방법으로 협상을 한다든지 서로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걸 그 대신에 아주 무한 이기심이죠.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축적하고 남을 죽여야지만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쟁을 벌여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남을 향해서 이제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불행한 인생이 된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이 이제는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시니라. 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니까 너희들을 다 돌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돌봄과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살인의 본질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9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제 언약을 세우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도 피를 흘린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에 관한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비밀스럽습니다.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긴 해요. 다만 이제 추측할 뿐이죠. 다른 동물들은 말씀으로 지셨죠.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제 동물들을 다 여섯째 날 짓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 넣으셔서 사람으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에게 영을 부여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흙인데 그 속에 단순한 산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어떤 독립적인 영을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동물은 혼과 육만 있지만 이 사람은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때로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다가도 그 지식이 넘치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의 활동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사람을 존중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어찌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자기의 어떤 일부로,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생겨난 하나님 외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인데 사람만이 하나님 무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도 절반은 또 땅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영으로 지으신 이유가 단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아시겠지만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가 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존귀합니까? 단지 동물에 비해서 어떤 고등 동물이다. 그들보다 지능이 뛰어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 그들보다 뛰어난 기능을 가졌다는 차원이 아니라 영을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높이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죽이는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모독 행위이고 행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월권 행위인 것이죠. 만약에 누가 엄청나게 몇십 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작품을 미술 작품을 그렸다고 했는 칩시다. 그래서 그 가치가 뭐 값을 따질 정도로 높은 가치가 매겨지고 사람들이 다 그 그림을 막 칭송하고 그런 그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든지 칼로 그 그림을 난도질 쳤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그 사람 엄청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토록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감히 그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저번에 이제 어떤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일찍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인을 엄격히 금하신 것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거나 욕을 한다든지 그리고 형제를 미워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꺼져버려 내 앞에서 사라져 없었으면 좋겠어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인격적인 존재를 이렇게 밀어내고 그 제외시키려 하는 그 소외시키려 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그런 행위 이전에 그 형제를 향해서 분노한다든지 그 언어적인 폭력, 욕설이죠. 내지는 또 무시한다든지 이건 정서적인 폭력이지 않습니까? 또는 그를 상해한다든지 이건 물리적인 폭력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그런 행동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죄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이 말씀 한번 찾아보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죠. 예.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사랑과 생명이 이쪽에 있고요. 사망과 미움이 이쪽에 있습니다. 살인이 이쪽에 있어요. 미움과 살인과 이것이 이쪽에 있습니다. 사망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님께서 너희가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거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거야라고 할 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합당합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단절, 소외가 왔죠. 소외.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리고 어떻습니까? 범죄함으로 사람 사이 관계도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행위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죠. 이와 같이 이 죄가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사람과 단절시키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미워하는,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은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사람 간에도 단절되고 또 자기 자신과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분리가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을 보시고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이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친히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 죽음의 어떤 본질적인 고통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단절. 사망을 알지 못하신 분이 사망 아래 갇히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시는, 소외되시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사망이라고 하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제 연합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인 것이고요. 또 삼위일체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 안으로 우리를 또 하나되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지옥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야. 거기서 너 하나님과 너 영원히 고통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넌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것이 이제 가장 흔히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동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내가 지금 예수님 믿어 보니까 너무 살맛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이거 너한테 꼭 나눠주고 싶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사랑이죠. 이제 전자는 어떤 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그런 사랑이지만 후자의 표현은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물론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도 있겠지만 성경 여러 군데 보니까 그것보다는 아버지께 인도하시려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더 뭐랄까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부정하고 그를 이렇게 그로부터 이제 이렇게 분리해내는 그를 소외시키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살인이라고 친다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사랑 안으로 이렇게 연합시키고 동참시키는 사랑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께로 이렇게 함께하자고 초대하는 그런 모습이 참된 그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사람을 서로 물고 먹고 서로 어떻게 보면 죽이는 마음으로부터 막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들로서 사랑을 나타내고 또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버림당하심으로 또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사망을 알지 못하신 분께서 영원토록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계심을 생각할 때 참 저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참 이것이 다 참 우리를 위한 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알게 될 때 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아버지님, 우리로 이 사랑 안에서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그들을 얻으심으로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